로마서 7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귀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시임이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나이다. 하늘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 피 흘렸는데 우린 여전히 세상의 육신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생명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율법이 주어진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그것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종교를 보면 종교마다 서로 그 가진 법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법이 주어진 이유가 인간의 죄를 알기 하기 위해서 법이 주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기사 기독교 안에서도 법을 갖다가 다른 종교와 똑같이 어떤 실천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버리는 그런 그 풍조가 깊이 만연되어 있지만은 원래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 보고 그 율법을 실천해가지고 어떤 신자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알게 해가지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법이 주어졌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법을 보면은 다른 종교의 법과 비슷한 게 아주 많아요. 그래 모든 종교들은 법이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어차피 인간의 도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이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까지는 어떤 기독교에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그런 계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계명까지는 다른 종교에서도 뭐 교훈으로 또 덕목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서로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줄 때는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탐심이라는 죄를 잘 알고 계신 그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법을 줬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소위 어떤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낼 때는 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둘이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공자도 오면은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를 스스로 제정해 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그 윤리와 도덕들이 재구시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자가 말했던 그런 도덕과 그런 윤리들, 그런 규범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보면 모두가 다 인간의 어떤 경쟁과 우월성을 나타내는 도구로 활용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공자가 쓴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예를 갖추고 장사를 지내고 또 예를 갖추어 제례를 지내야 한다. 이런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는 물론 그런 얘기할 때는 조상에 대한 어떤 그 후손으로서 후손을 길러준 그런 조상에 대한 하나 예로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를 보면은 조상의 예라는 게 그 장례 문화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장례 치르는 걸 보면은 그 예가 다 자기 체면, 17에 자기 위신을 세우는 그런 방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래임 속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호화로운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내 권력, 힘을 갖다가 만방에 드러내는 것들, 또 뭐 화로운 분묘를 통해서 돈을 자랑을 하고 또 사회적인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장래 문화 속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 공자의 그런 장래에 대한 예의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호화로운 무덤이 튀어나오게 되고 또 나중에는 좋은 묘자리 얻기 위해서 풍수지리설까지 끌어들이게 됐단 말이죠. 조선의 좋은 묘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묘자리 다툼까지 하는, 그게 지금의 세태거든요. 얼마 전에 이순신 그 장군 묘에 식칼이 때려박히고 또 옛날 유명했던 그 사람들 무덤에서 식칼이 수십 개 발견되겠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뭐예요? 묘자리 좋은 곳에다가 식칼 딱 받아놓으면 무당들이 그치 그랬잖아요. 무당들이 자기에게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또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그 한계했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장례 문화를 차근차근 더듬어보면은 공자가 그 말했던 장래에 대한 이해가 살아있냐 말입니다. 예의라는 게, 조상이란 예의라는 게 살아있지를 않다, 안타운 말이죠. 결국에 공자란 사람은 조상에 대한 예만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이 그 예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물론 공자가요 호화로운 장래 풍토를 염려해가지고 안전장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예는 사치스러우면 곤란하고 검소하게 해야 된다. 또 장래의 경우에는 슬퍼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누가 그런 식으로 장래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는 마음 우선돼가지고 그렇게 장래하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공자는 자기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조상에 대한 예의가 좀 갖추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했겠지만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런 도덕까지 다 이용을 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죄란 말이죠. 아무리 장래할 때 슬픈 마음이 우선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탐심이라는 죄가 인간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사삼경 공부를 하고 논어를 공부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죽으면요 부모 재산 생각이 됩니다. 재산 저거 어떻게 갈라낼까, 형제들 재산 눈독 들일 때 그거 가지고 또 뭐 다툼까지 불사하는 그런 것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논어가 살아있고 사사삼경이 어디 살아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 탐심 때문에 그래. 탐심이란 그것 때문에. 근데 공자란 이 사람은 인간의 탐심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걸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덕목을 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효를 말해놓으니까 그저 부모를 섬기는 그런 효가 아니고 부모 쪽에 효를 갖다가 이용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무조건 효를 갖다가 강요를 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의 탐심이라는 그것은 도덕과 윤리까지 모국당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용을 해버린다고 하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장래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어느 날 보면은 산 사람도 살 집이 없는 그런 판국인데 죽은 사람 묘자리 만들려고 미리 분양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전에 신문 보니까 묘자리 미리 분양합니다 뭐 이런 광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묘자리 구하기 힘드니까 미리 좋은 턱 구해놓자. 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결국 자기가 죽은 그 후 미래까지 좋게 하자는 그런 탐심이라는 게 좋은 묘자리 구해놓자 하는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좋고 훌륭한 도덕과 윤리를 인간에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요 내가 배운 것을 나를 위해 써먹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속에 탐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탐심. 인간의 탐심이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활용을 하고 써먹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항상 내가 중요하거든요. 항상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하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오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 구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탄다 이런 말을 해요. 죄가 기회를 탄다.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다. 인간의 상태가 뭐냐면요, 죄가 항상 기회를 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길을 가다가 유혹을 딱 받아가지고 죄가 내 속에 퍽 쳐들어오는 그런 게 죄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언제나 눈독을 들이며 귀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날 기회. 그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인간의 법이 인간을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켜요. 전에 그 TV에서 무슨 실험을 하는데 남자가 예쁜 여자만 지나가면은 다 뒤를 돌아보더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해요. 심지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여자친구가 있든 말든 내 부인 있든 말든지 간에 상관없이 막 뒤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진짜 그런 걸 시험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든 남자가 모두 뒤를 착 돌아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쫙 돌아옵니다. 심지어 그 실험한 데는 누가 있었는데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이름도 모르면 잘 모르는데 아마 그 도덕적으로 좀 이 훌륭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차마 고개는 못 돌리고 눈깔이 싹 돌아갑니다. 눈동자가. 그러니까는 야 교수도 막 눈 돌아간다고. 그래야면 사회자가 뭐라 하냐면은 저는 교수님이 그렇게 돌아온 거에 대해서 통참을 느낍니다. 이런 말을 사회자가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와 똑같네 이 말입니다. 교수나 나나 똑같네. 도덕적으로 훌륭한 교수라 해도 결국 여자 앞에 서니까 나하고 다를 바가 없네. 그게 너무너무 통쾌한 거예요. 사회자가 아무리 공자 아니라 공자 할입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같습니다. 똑같아요. 길을 가는데 예쁜 여자 지나가는데 거기에 사서성역을 막아줍니까? 너는 무슨 그걸 못 막아준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길거리 가는데 길에 영화 포스터가 있는데 무슨 여자 주인공이 옷을 반쯤 벗고 있다고 합시다. 그걸 딱 봤을 때 안 돼, 보면 안 돼, 음란 생각 들어 보면 안 돼 하면서 고개를 막 잡고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가지고 나는 안 봤다, 쟤를 이겼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걸 딱 보고 아이고 보면 안 돼, 그게 이미 죄입니다. 인간은요 죄라고 하는 그 자체를 벗어날 수가, 항상 죄가 기회를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의 탐심이라는 거, 이거 섣불리 생각하면 안 돼요. 탐심이 없었는데 돈이 팍 생겨 탐심이 생겨 나온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탐심이 있는데 그 기회를 타가지고 탐심이 펄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인간한테는 좋은 법을 준다 할지라도 그 탐심이라는 결하게 그걸 자기를 위해 사용을 해버려요. 평소에는 욕심이 없는 듯 싶었는데 기회가 탁 되니까 욕심이 나도 모르게 튀어오더란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애들한테 공부하란 말을 제가 듣기로는 거의 안 해요. 근데 저도 뭐 그걸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되나 2주일 됐나 부산에 있는 친한 친구가 이제 그 다치던 소리를 듣고 전화하면서 이제 하여튼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어이 다쳤냐 안 됐다 끊으면 될 낀데 이 사람이 또 자기 아 자랑한 모양이랑 그래 우리 아는 이번 전교 2등 했대 하면서 이제 한 30분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별자랑 잘했는 모양이라요. 그래 제가 들어가니까 전화 왔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 아이고 얘가 2등 했다 카대. 그래 그랬다도 나 잘했냐 이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저였던 데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큰애 보고 너 공부 안 하 그러는 기라. 그래 아 갑자기 무슨 공부 얘기를 하네 그랬거든요. 그래도 지 웃는 게라 지도 알거든 왜 그런가. 그래 평소에는 공부하지 마라 말 안 한 걸 통해서 나는 아들 공부 초월했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친한 친구 아가 이대 소리 딱 듣고는 그만 욕심 팍 생긴 거 아닙니까? 나 아는 거 아노 저거 죽일놈 저거 고만하고 뭐 아노. 그래 그게 기를 타가지고 그만 공부 안 하나 소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평소에 탐심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그 기회가 딱 되니까 그게 튀어나온 거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 친구 전화하게 해가지고 반이 탐심 있네 이거 드러낸 겁니다. 인간이 탐심 이긴다 죄 없이 산다 그건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 백과에서 거짓말이지 몽땅 거짓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본질을 알고 있는 하나님 법조가 법 지키라 의롭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법속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인간 습성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자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성경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인간 본질이 어떻다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자 같은 말을 우리가 안 하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냥 지켜버리면 되는데 꼭 생각하는 게 안식일 지키 복 주겠지 꼭 이런 쪽으로 나가더란 말이죠. 안식일 지키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란 증거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꼭 그 속에 탐심이라는 게 귀를 타는 순간순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걸 해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 올까 꼭 이런 식으로 결론 드러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게 항상 속에서 귀를 탄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에만 되면은 죄가 튀어오르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그게 또 기회가 돼버리면은 이만하면 됐다 이런 교만이 튀어오릅니다. 잘 하고 있는 것까지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어떤 기회도 우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회를 탄다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제가 드러날 기회를 안 주면 되겠네. 제가 귀를 탄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귀를 딸 그것까지 안 주면 되겠네. 이 생각 자체가 제가 귀를 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귀를 탄다. 그 말이 기회가 돼가지고 역시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는 어쩔 수가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죄만큼은 너희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다양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범했냐 안 범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아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죄가 보일 때마다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겁니다.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 죄를 묻지 않고 죄인임을 묻습니다. 죄인임을 묻는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를 물었다면요. 저는 물론이거니와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비참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니까. 그게 인간 운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께 죄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참한 그 멸망의 마지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뭘 묻냐면은 죄인임을 아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죄인임을 아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행위가 어떠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임을 알고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냐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 인간 상태 이게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잘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법을 줘가지고 죄를 알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는 인간이 어떤 식으로 나가버립니까? 도덕과 윤리를 자꾸 주장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죄인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꾸 죄를 보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자꾸 이런 말만 해야 되죠. 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하라는 것을 할수록 인간의 인격이 훌륭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죄가 귀해를 타는 죄인된 인간은 도덕과 윤리까지 자기를 이용해버린 탐심만 드러낼 뿐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법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고 가르쳐가지고 인간을 변화시켜보겠다는 발상도 뭐냐면 공자와 똑같은 발상입니다. 공자와 똑같아요. 공자와 마찬가지로 인간 탐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 탐심, 죄가 귀를 항상 타고 있는 인간의 본질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너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이 양호를 안 해요.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집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여튼 의에 대해서만큼 난 착하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만큼 난 양심을 살았다, 법을 지켰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들이댐으로써 입에다 자물쇠를 채워버리고 의에 대해서만큼은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버리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예요.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율법을 갖다가 선한 것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선한 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사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이 악하냐는 것이죠. 사망밖에 없는 게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 때문에 우리한테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이미 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사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은 사망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 이걸 밝히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는 도구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행위를 놓고 비교하면 똑같아 버려요. 행위를 놓고 비교하면은 신자나 신자 아닌 사람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요, 신자 아닌 사람이 착한 일에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자들은 교회에다가 십일조 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구제금도 내고 성경금하고 교회에 돈을 헌금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니까는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따로 밖에 나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은 신자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좋은 일을 누가 많이 하냐면은 신자보다 신자 아닌 사람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신자는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신자나 신자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행위가 아니에요. 차이가 뭐냐면은 죄인됨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으로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이 구분되어버립니다. 확실히 갈라져버려요.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바로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의로운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걸 가지고 신자다 구분하면 안 돼요. 그건 자연 잘못된 것입니다. 죄인됨을 압니까? 이것 하나로서 신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10절 11조면 이렇게 말하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게 되었도다.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성경이 참 너무 이토록 집요하게 인간 죄를 지적을 하고 율법까지 동원해가지고 인간의 죄를 드러내면서 너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이렇게 물고 늘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율법 외에 한 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의를 발판 삼아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까 봐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갖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율법 외에 한 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분의 의를 믿는다는, 오직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벌을 주는데 선생님 말하기를 너는 너를 봐서는 혼이 나야 되고 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봐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할 때 용서를 받긴 받았는데 자존심 상하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잘해가지고 내가 용서받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씨에다 착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자기애를 꼭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율법 외에 한 의 때문에 구원 받는다 이 자체가요 뭔가 꼭 맞는 말 같긴 같은데 그걸 인정하다 보니까는 자존심이 상하단 말입니다. 꼭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그 직성이 풀리고 내 착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그래도 잘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만 마음 풀리는 게 바로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 의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잘 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죠. 이것이 뭐냐면 나 말고 다른 분의 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끄집어 내가지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처한 자다. 사망에 처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살아가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고 네가 보낸 율법의 한 의 때문에 네가 살아난 거니까 이제부터는 너 믿지 말고 다른 분의 그 의 그것만 믿고 살아가라. 오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뭐 잘 알고 간단한 것 같은데 쉽게 되질 않죠. 왜? 우리 속에 항상 죄가 기회를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분위기가 참 이 죄를 말하는 걸 싫어하죠. 참 싫어합니다. 죄라고 하는 우리가 신자가 된 후에도 심지어는 뭐 거듭난 뒤에도 항상 죄는 귀를 타고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신자가 되니까 죄가 꼬리를 한 도망쳐버렸다 이런 것은 없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인간의 의가 살아나지만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고 대신 예수님의 의가 살죠. 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 때문이고 은혜 때문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 반대로 죄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착함 이걸 드러내고 항상 살려고 하죠. 그게 죄고 그게 결국에 사망으로 끌고 간다. 이게 성경이 말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독려하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교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 이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죄인임을 아는데 죄에 갇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교회에 빠졌다 예에 빠졌다 일요일날 예에 빠졌다 해가지고 혹시 하나님 내가 벌 주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 이게 이미 죄에 좀 갇혀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예 빠진 걸 벌 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빠진 걸 당당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빠졌다 기도를 안 한다 성경을 안 본다 뭔가 그런 모습이 나한테 내가 알게 될 때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증가하는 내 모습이 되는가 이렇게 은혜를 기준해가 자기를 판단한단 말이죠. 네가 은혜를 드러내는 대로 살고 있는 건 이걸 보는 것이지 네가 벌받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죄 담당하다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다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의 열망이 은혜를 드러내고 싶어라 구원을 보여주고 싶어라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생명이 좋습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나 혼자서 그냥 삭히고 기쁨이다 아이고 좋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기쁨이 나라에 터져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은혜로 산다는 이렇게 기쁜 겁니다. 그게 나라에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뭔가 좀 비가도 할 때 잘못도 할 때 네가 은혜 얻은 자인데 예수께로 구원 얻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구원을 보이는 게 아니지 항상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벌 받을까 두려워 벌 벌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신자예요.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다시 말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자기 잘못 행동 때문에 뭔가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피의 구원을 마음껏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진리로 자유케 된 모습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이냐?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죽었음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진리의 자유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항상 죄가 기회를 타는 그 체구를 묶어버리면 꽁꽁 묶어버려요. 죄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묻자 주께 죄를 물었고 그 주님께 죄를 물은 결과로서 십자가 죽었고 공로로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이 진리가 속에 살아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면서 항상 관심 둘 것은 내가 아는 은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서 마음껏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만 항상 관심 두고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206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좋은 것을 몽땅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귀히를 타고 있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인됨을 알게 하신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 내가 죄인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신자를 깨닫는 가운데에서 진리가 자유케 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